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2월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달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일미 순회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납치 문제도 거론되어 이시바 총리는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지속적인 리해와 협조를 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두 지도자는 또 북조선 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핵미사일 문제에 함께 대처할 필요성과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책무를 확인했습니다. 이 회담 후에 일미 순회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성명 내용 안에도 북조선에 대한 언급이 있어 해당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나라 지도자는 북조선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이들에 대처할 필요성을 표명함과 동시에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책무를 재확인했다. 일미는 또 북조선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확대되는 북조선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을 억제하고 이들에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미는 이어 북조선에 대응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견지하는 데 있어 일, 미, 한 세 나라의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일본은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실현하겠다는 결의를 재차 표명했으며 미국은 이를 지지했다. 그리고 회담 후에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자로부터 미국 정권과 북조선의 접촉 재개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이시바 총리의 북조선과 납치 문제에 대한 발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시바 총리의 소두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미 두 나라의 국익을 상승적으로 높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 대답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한 힘차고 흔들림 없는 일미 동맹의 강화라고 확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이에서는 일미 동맹의 억제력, 대처력을 함께 높여 일미가 직면한 지역의 전략적 과제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북조선에 대해서는 일미 그리고 세계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 그리고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미가 연계해 나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고령인 가운데 저의 강력한 절박함과 결의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하고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이어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조선과의 접촉을 재개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가지기를 바랍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에 대한 이시바 총리의 답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 웬남에서 혹은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셨기 때문에 사태는 상당히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진전은 없습니다만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북조선의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비핵화가 대전제입니다. 우리 일본에 있어서는 납치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형태로 북조선이 행동할 것, 그리고 또 납치 문제, 피해자도 그렇지만 그 가족들 또한 고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문제가 일본의 문제라는 것을 잘 인식하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더욱더 강력한 힘과 행동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는 바입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명치시대에 탄생한 돈카츠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 요리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돈카츠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세기 후반의 명치시대, 근대 국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일본에는 해외로부터 다양한 식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시기에 프랑스 요리를 비롯한 여러 서양 요리들이 일본에 소개되었고 그 중에서도 서양 요리를 참고하여 국민 음식으로 자리 잡은 요리가 바로 돈카츠입니다. 돈카츠는 돼지고기를 활용한 튀김 요리로 서양 요리의 영향을 받아 탄생했지만 일본인의 입맛에 맞게 독자적으로 발전한 음식입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일본 최초로 돈카츠를 개발한 것으로 전해지는 유서 깊은 서양 음식점인 렌가데이가 있는 도쿄 긴자에 다녀왔습니다. 긴자는 에도 시대의 장인의 거리로서 번창해 현재는 새로운 유행이 태어나는 일본의 대표적인 고급 상업가로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식당을 시작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첫 손님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소박하면서도 1층과 2층을 사용하고 있는 식당의 고풍스러운 내부 장식은 오랜 전통을 지닌 식당임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식당의 책임자로 보이는 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해 이곳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일본 최초의 돈카츠가 개발된 유래를 알고 싶어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식당이 1895년 서양 요리점으로 긴자에서 창업하였으며 다양한 튀김 요리, 오므라이스 등의 메뉴를 개발하면서 일본 최초의 서양식 가정요리 전문점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창업자는 사무라이 출신으로 생계를 위해 식당을 개업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무라이 출신이 요리를 한다는 것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도쿄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창업할 수 없었기에 그는 요코하마 개항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당시 요코하마는 서양 문물이 활발히 들어오는 창구의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서양 사람들이 포크 커틀릿이라는 요리를 즐겨 먹는 모습을 보고 저것을 일본식으로 변형하면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불교의 영향으로 675년에 소, 말, 개, 원숭이, 닭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육식금지령이 발포되었고 1200년 동안 육식이 금지되었지만 서서히 그것이 완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고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넓게 썬 고기에 계란과 빵가루를 묻혀 기름에 튀기는 새로운 요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프랑스 요리로서 일본에 들어온 메뉴의 하나에 맥주 코틀렛이라고 하는 송아지 고기의 커틀렛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일본인의 입맛에 맞도록 하기 위해 먼저 기존의 굽는 조리법을 튀기는 방식으로 전환해 보았고 이것이 바로 돈카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본 요리인 덴푸라의 기법을 응용하여 깊은 냄비에 고온의 기름으로 튀기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한층 가볍고 바삭한 식감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튀김 재료도 기존의 건빵 가루 대신 거칠게 간 생빵 가루로 변경하고 이를 덴푸라 반죽처럼 고기에 고루 입혀보았더니 훨씬 더 맛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더불어 값비싼 송아지 고기 대신 비교적 저렴한 돼지고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밥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인의 식문화에 맞게 서양 요리와는 달리 익힌 남새 대신 생남새를 곁들이고 고기와 남새를 함께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서양 요리를 일본의 전통 요리법에 접목해 1899년에 상품화되어 탄생한 것이 돈카츠였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현재 돈카츠는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음식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돈카츠는 돈카스라는 이름으로 서민들이 즐겨 먹는 매우 대중적인 요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탄생의 이야기를 듣고 돈카츠 음식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문한 돈카츠가 나오자 개항기의 정신에 담긴 음식이라는 생각을 하면 쉽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끈따끈하게 기름에 튀겨진 돈카츠를 보며 일본의 개항기와 그 시대를 개척한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바삭한 튀김 속에서 퍼져나오는 고기즙, 그리고 잘게 채 썬 양배추와의 조화는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일본과 북조선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어 북조선의 여러분들도 돈가스와 같은 일본의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일본의 개항기에 탄생한 돈카츠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속의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15일 날에 독일의 뮌헨으로 좀 방문 중에 일본, 미국, 한국의 삼국의 외산들이 트럼프 제2기 정권화에서 처음으로 하는 외상 삼국 외상 회담을 개최를 좀 했었습니다. 삼국 이름이 한 삼국은 흔들리지 않은 파트너십. 라는 것을 좀 갖고 있다는 것은 재확인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나라 외상들이 공동 성명도 좀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북조선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먼저 북조선의 완전한 그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커미트먼트를 재확인을 했었습니다. 확고한 그런 약속, 의지, 자세 이런 것을 좀 재확인하고, 그리고 북조선의 핵미사일 계획, 사이버 활동,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 협력의 강화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걱정을 좀 표명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이름이한 삼국이 같이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표명을 좀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국 간의 파트너십, 삼국 간의 공동 대지라는 것은 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은 세 나라 외선들이 확인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요사이 미국의 특히 트럼프 정권이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좀 포기하고 북조선을 좀 핵보유국으로 좀 인정하다가 이런 그 핵보유국 북조선과 좀 어떤 좀 딜 고래를 좀 생각할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걱정이 좀 특히 한국에서는 많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번 세 나라 외산들의 좀 회담을 통해서 재확인됐던 것을 보면 역시 트럼프 정권도 완전한 비핵화란 목표를 계속 변함이 없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같은 날짜 2월 15일 날에 G7 외상회담 그런 것도 개최되었는데 그런 그 G7 외상회담 좀 끝난 후에 발표된 좀 공동 성명을 좀 보아도 뭐 거기서 북조선에 대해 모든 핵무기 뭐 그리고 기존의 핵폐획 뭐 그리고 기타의 대량 방해 병기 뭐 그리고 단도미사일 계획이랑 그런 것을 좀 완전히 검증 가능한 그리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으로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이르미한 3국 외상회담 그리고 G7 외상회담 이게 두 개 통해서 북조선에 대한 강력한 요구,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을 좀 표면으로 좀 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기술적으로 생각할 때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너무 좀 시간이 고민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좀 미조 간에 좀 협상을 좀 시작해 가지고 북조선이 비핵화에 향한 행동을 좀 주의하게 될 경우가 생겨도 트럼프 정권에 갖고 있는 시간이 4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년간에 어떤 딜, 거래가 좀 미조 간에 가능하는가라고 생각하면 많은 것을 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 이런 기간, 4년간 작은 기간에 가능한 것은 기술적으로 생각하면 핵계획으로 좀 통결을 하는 거가 핵시험장으로 좀 해제하는 거, 막 그리고 가능하면 일부 핵무기의 포기랑 막 그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막 그래도 이런 것을 좀 완전한 비핵화에 향한 너무 중요한 스텝, 과정, 막 프로세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 정권이 조금씩 좀 전진하는 그런 그 방법으로 북조선 핵 문제에 좀 대체하게 되더라도 역시 완전한 비핵화 목표란 것은 계속 가지고 이러한 좀 하나씩 하는 방법으로 나가게 될 때는 우리는 이런 그 미국의 방법으로 좀 완전히 좀 지지하고 그리고 북조선이 약속을 좀 지키고 비핵화에 향하게 나가게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우리도 기대하고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1991년의 히트곡 주의 추추 트레인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용료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추추 트레인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후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